테니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스크린에 띄우는 편지 너를 더 알고 싶어 2. 조은님 시마당 시를 쓰는 마음 3. 동행의 기쁨 닻을 내리는 방법 스크린에 띄우는 편지 너를 더 알고 싶어 괴물의 미나또에게 미나또, 누군가 내게 지금껏 당신이 경험한 일들 가운데 가장 용감하다고 여겨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 날이 떠올라. 맨 몸으로 하늘을 날았던 순간 몇 해 전 여름에 패러글라이딩을 한 적이 있거든. 내 대답이 싱겁게 느껴지니? 고작 패러글라이딩 한 번에 용감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다니 우습군 하고. 하지만 미나또,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 내게는 존재를 걸고 행해야 할 만큼 두려운 일이었거든. 출발지인 언덕은 평화로웠어. 곧이어 내 이름이 불리고 주의 사항을 전해들었지. 등에 짊어질 낙하산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울 거다. 그렇다고 도중에 멈추면 안 된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물론 내 뒤엔 숙련된 전문가가 있었고 나는 그저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함이 되었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겪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 막상 달리기 시작하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 휘청거리다 스텝이 꼬여 주저앉을 뻔했는데 등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어. 발에 힘을 주라고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된다고. 이윽고 몸이 떠올랐어. 그 순간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언어는 힘이 없다는 걸 느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차례로 경험하다 불현듯 풍경이 눈 속으로 육박해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어. 내 몸이 궁룡이 되어 새파란 하늘과 구름, 산 봉우리들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지. 귀가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어. 내가 울고 있더라고. 그건 인간의 시야가 아니었어. 한 세계가 끝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에 휩싸였지. 새들은 매일같이 이런 풍경을 보고 살겠지? 새의 시야에서 바라본 인간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불가해 할까? 미나또, 네가 바라본 세상도 그랬을 거야. 너는 새의 시야를 가진 사람인데 세상은 너에게 인간의 시야로만 세상을 볼 것을 강요했으니까. 영화는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재편되는데 나는 두 번째 파트까지도 너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두 번의 부를 경교하고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지. 진짜 괴물이 누구인지, 네가 어떤 시야를 가진 사람인지. 미나또,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야.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시야는 참으로 좁다는 것뿐이야. 그리고 세상엔 이름 붙일 수 있는 괴물보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괴물이 월등히 많다는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괴물을 만들어 그것을 탓하는 건 쉬운 일이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렇게 괴물 하나를 포획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면 문제가 종결되는 걸까? 미나또, 나도 잘 모르겠어. 이 세계가 왜 이렇게까지 엉망인지. 한 사람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일이 왜 이토록 고단하고 서글픈 일이어야만 하는지. 그날 낙하는 하늘 위에서 나는 왜 울었던 걸까? 인간으로서 나의 좁음, 어리석음, 불투명성을 인지하는 속죄의 눈물은 아니었을까? 그러니 미나또, 이제부터는 너를 안다고 말하지 않을게. 너를 더 알고 싶다고 말할게. 나는 네가 궁금해. 네가 달릴 때 나의 땅이 동시에 흔들렸던 까닭을, 너의 있음이 이곳까지 빛을 내뿜는 이유를. 이상으로 스크린에 띄우는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조은님 시마당 시를 쓰는 마음. 일렁이는 파도같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를 쓰고 싶다. 무뚝뚝하게 끊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신 누군가의 마음에 줄을 긋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물을 만지는 것처럼 태어나 눈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과를 베어문 이 자국을 천천히 만져보는 마음으로 잘린 나무 밑동의 나이트를 종이에 새기는 마음으로 진흙으로 사람의 눈, 코, 입을 만드는 자세로 울컥이듯 진흙을 토해내는 갯벌처럼 흙에서 움트는 새싹처럼 시에 숨결을 물어 넣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상으로 조은님 시 마당을 마치겠습니다. 동행의 기쁨. 닻을 내리는 방법. 김승주님. 항해사. 어스름한 새벽, 아무도 없는 갑판 너머로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검푸른 바다는 곧 붉은색으로 모습을 바꾼다. 높은 빌딩도 산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배가 우뚝 떠오른다. 이곳은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선박. 올해로 승선 9년 차인 1등 항해사 김승주님이 있는 곳이다. 눈앞에 바다와 하늘만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해가 뜨고 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밤이면 별로 가득 찬 하늘을 바라봐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오직 베이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가 배에 오른 것은 오빠의 영향이 컸다. 대학 진학을 고민할 무렵 해양대학에 다닌 3살 터울 오빠가 눈에 들어왔다.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일도 제복도 근사해 보였다. 무엇보다 수십만 톤의 커다란 선박을 직접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그 길로 진로를 결정했다.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여성 동기 가운데 그 혼자만 배를 타기도 했고 해양교통관제사, 선박검사관 등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았기 때문.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 덕분에 원하는 길로 씩씩하게 나갈 수 있었다. 2016년 대학을 졸업하고 3등 항해사로 전 배에 올랐다. 배는 생각보다 더 힘든 곳이었다. 체력적인 한계에 자주 부딪혔고 여성 항해사라는 이유로 성장에게 승선을 거부당하는 등 차별을 당하기도 했다. 각자 맡은 일을 일사불란하게 해나가는 곳에서 처음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실수를 저질러 도망치고 싶은 날도 있었는데 배에서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출항하면 6개월은 바다에 머무르다 보니 어떻게든 해낼 수밖에 없었죠. 신기한 건 아무리 험난한 파도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몇 번의 황천 항해를 겪고 느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끊임없는 노력 덕에 선장에게 인정받는 항해사로 하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었다. 다름 아닌 마음의 닻을 내리는 법이었다. 배에서의 시간은 지금껏 살아온 것과 다르게 흘러갔다. 홀로 바다 위에 남기진 것 같은 외로움이 그를 올가맸다. 세상과 단절되면서 자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연애도 하며 삶을 즐기는데 저만 그대로 멈춘 기분이었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매일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며 마음속 빈 공간을 채웠다. 그간 당연히 여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은 그는 주어진 현재를 보다 충실히 살기로 했다. 한정된 공간에서도 재미있게 지낼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 선원들과의 탁구 한 판, 최신 드라마와 영화 감상 등등. 푸른 바다 한가운데 무리를 지어 수면을 박차고 오르는 돌고래 떼를 발견하는 아래는 가슴이 벅차 올랐다. 마음을 바로 세우자 흔들리는 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똑바로 서지 못하면 배를 오래 탈 수 없다. 그래서 바다 위의 삶을 내려놓은 동기들도 많았다. 요즘은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11만 톤의 거대한 화물선을 운항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선박이 좌초되거나 거센 풍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변을 살핀다. 항해 당직을 마친 오전 8시부터는 선박을 정비하고 각종 장비와 화물을 관리 감독한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덧 오후 5시, 장장 12시간 만에 퇴근이다. 어엿한 1등 항해사로 성장한 그에게도 바다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곳이다. 예상치 못한 일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겨울철 태평양을 건너는데 태풍을 만나 배가 격렬히 요동친 적이 있어요. 책상 위에 물건이 다 떨어지고 모든 서랍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죠. 구명조끼를 꼭 쥐고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리 험난한 파도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몇 번의 황천 항해를 겪고 느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변화무쌍한 바다를 경험할수록 안전에 더 신경 쓴다. 자신뿐 아니라 선원과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무사히 육지에 발을 디딜 때의 안도감은 그만큼 대단하다. 육지를 밟고 나면 한 달가량의 휴가가 주어진다. 다음 승선을 앞두고 충분히 쉬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기다. 배에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배에서 지내는 동안 틈틈이 하고 싶은 일들, 사고 싶은 것들을 적어두기에 하선할 땐 이미 한 달간의 일정이 꽉 찬 상태다. 그렇게 여행도 가고 보디 프로필 사진도 찍고 책도 펴냈다. 그에게는 여전히 꿈이 많다. 한때는 나는 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책임감이 커요. 제가 못하면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아직까지 배에서 여성을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하려고 하지요. 배를 타는 후배들에게 그건 마더로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소수가 평균이 될 때까지 같이 힘을 냈으면 해요. 제 꿈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저를 닮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선장이 되는 거지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뒤따르겠지만 저를 위해 제 뒤에 후배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고 싶어요.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3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영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옷장 겨울이면 그리울 그 아저씨 2. 초록 휴식 개다래가 건네는 새하얀 위로 3. 행복일기 내 안에 향기가 피어오르는 겨울. 옷장. 겨울이면 그리울 그 아저씨.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본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의 입에서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은 느낌이 쉼없이 나온다. 한쪽 어깨에 제법 묵직해 보이는 서류 가방을 맨 중년 아저씨들은 꽁꽁 얼어버린 지면 위에서 검정 구두를 신고 발을 동동 구른다. 아마도 구두 안으로 한기가 스며드나 보다.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의 얼굴로 시선이 향한다. 면도를 미처 하지 못했는지 수염이 듬성듬성 제멋대로 자라 있다. 할 말을 잔뜩 머금은 듯 무거운 입이 보이고 무슨 사연인지 시선은 정면을 향하지 못한 채 바닥을 응시한다.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검은색 울 목도리를 다시금 조여매고는 몸으로 파고드는 칼바람을 막으려 자물쇠처럼 팔짱을 채운다. 자세히 보니 안에는 네이비 컬러의 니트를 체크셔츠와 조합에 입었고 그 위에 헤링곤 소재의 코트를 걸쳤다. 저 아저씨 옷을 신경 써서 입었네?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우연히 스치듯 보았던 옷을 잘 차려입은 아저씨를 다시 마주친 곳은 어느 허름한 동네 술집이었다. 처음 봤을 때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전처럼 정갈한 옷차림을 보고 금세 기억이 떠올랐다. 역시나 면도를 미처 하지 못한 까칠한 얼굴이었지만 옷만큼은 깔끔하고 세련됐다. 체크셔츠와 밝은 네이비 컬러의 니트 위에 어두운 색감의 코트를 매치해 평범하지만 멋스럽게 차려입었다. 술집은 아저씨의 지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분위기로 봐서 아마 회사에서 승진한 누군가를 동료들이 다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 같았다. 아무 관련이 없는 나는 덩달아 무리에 섞여 한쪽 구석에 자리한 모양새가 되었다. 패션 스타일로 보나 라이프 스타일로 보나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평범한 중년의 셀러리맨 배역을 맡으면 저 아저씨를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외면할 타이밍을 놓쳐 눈길을 고정한 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내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먹먹한 마음을 달래주는 편안한 미소였다. 조금 부끄러웠지만 나도 비슷한 온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왁자지껄한 시간을 보낸 한참 뒤에 그 자리가 옷차림이 멋진 아저씨의 승진 축하 파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시골도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동네 잔치가 열리다니 친구와 동네 주민들까지 모인 것을 보면 아저씨는 꽤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 듯 했다. 자연스럽게 나는 내가 파티를 연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올까라는 다분히 자기 비하적인 의문을 품어보았다. 그만큼 부럽다는 뜻이었겠지? 시간이 꽤 흐른 뒤 시내에서 아저씨를 다시 마주쳤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던 아저씨는 수트를 한벌 근사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엇? 오늘은 정장 차림이네. 네이비 수트에 옅은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를 매치해서 역시나 지나치지도 단조롭지도 않은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했다. 대화가 끝났는지 상대와 악수를 하고 돌아서서 걷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를 머금은 채였다. 아저씨를 언제 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처럼 추운 계절이 오면 네이비 니트에 헤링본 코트를 입고 검은색 목도리를 두른 그의 모습이 여지없이 떠오를 것 같다. 패션 스타일만큼이나 단정한 미소도 함께. 이상으로 옷장을 마치겠습니다. 초록 휴식. 대다래가 건네는 새하얀 위로. 눈 내리는 아침이다. 아직 많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이 기세라면 세상이 곧 하얘질 듯하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했다. 기온이 영하임에도 그리 춥진 않았다. 점심 무렵에는 햇살까지 온화하게 쏟아질 예정이란 소식을 보자 숲 어귀에 찍혀 있을 겨울 철새의 발자국 옆에 내 발자국을 나란히 찍고 싶어졌다. 결국 외출 준비를 위해 서랍장을 연 나는 고민이 되었다. 어떤 환경이 좋을까? 평소 나는 숲으로 산책을 나설 때마다 신중히 안경을 골라왔다. 숲이 가진 색감을 그대로 목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진한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날은 1년에 며칠 되지 않는다. 평소엔 투명한 렌즈를 선호하고 오늘처럼 눈이 내린 숲이나 한여름에 바닷가에 갈 때만 약간의 색이 들어간 안경을 쓴다. 아마 오후가 되면 예보대로 해가 제 모습을 드러내 자외선이 내리쬐을 것이었기에 나는 선글라스를 집어들었다. 오늘처럼 햇빛이 강한 시기가 또 있는데 여름으로 가는 길목, 장마가 시작될 즈음이다. 숲이 검게 물들기 직전 봄빛이 지나간 자리에서 계달에는 그 화남을 품는다. 원래 계달에는 봄에 새 줄기가 나오고 잎이 자랄 때만 해도 특별함이 없는 식물이다. 눈에 띄게 키가 크지도 않고 화려한 꽃도 없다. 그러다 실록의 계절이 차분해질 무렵 제 매력을 보여준다. 이파리 일부를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물들이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때의 계달에는 어떤 꽃보다 화사하다. 매니큐어를 칠한 듯 윤이 나는 하얀색을 잎 위에 덧칠해 마치 흰 꽃처럼 보인다. 다른 작고 화려한 꽃들이 숨어 있는 동안 계달에는 곤충이 꽃으로 착각해 다가오게 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 그 뒤에는 아주 천천히 본연의 색을 되찾아간다. 온통 하얘진 계달에 앞에 서면 나는 한참 동안 멍해진다. 잎으로 태어났음에도 꽃을 대신하는 눈부심에 경외감이 들어서일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유유히 만끽하다 보면 어느새 평온이 찾아온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머릿속을 가득 메우던 복잡한 생각들을 흰 정막이 뒤덮는다. 주름지고 구겨진 내 마음도 그들이 다정하게 쓰다듬어 준 듯 단정해진다. 그러다 보면 나뭇잎도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내 생활을 바꾸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 인다. 그렇게 뽀얀 도화지 같은 마음이 나만의 그림을 그릴 바탕이 마련된다. 거센 빗줄기에 한 차례 쉬어가는 숲처럼 내 안에 가득했던 핑계들은 금세 사라진다. 생기가 돌고 힘이 차오른다. 계달에의 찬란하고 하얀 잎사귀 덕분이다. 비록 오늘은 계달에의 새하얀 잎을 만날 수 없지만 나는 내가 걸을 숲길에 계달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린 나뭇가지 위에 눈이 가느다랗게 덮여 있을 것이다. 그 눈을 손으로 살짝 지우면 숨어있던 계달에의 겨울눈을 만날 수 있다. 좁쌀만한 눈에서 봄이면 줄기와 잎이 뻗어나오고 그 잎은 드넓은 설경이 펼쳐진 숲에서 만나는 눈보다 더 눈부실 테다. 우리의 고민과 걱정, 부정적인 생각들을 따뜻하게 녹일 만큼. 그들의 잎이 하얘지면 그때 또 짙은 선글라스를 쓴 채 이 길을 걸을 생각에 마음이 달뜬다. 여름의 문턱에서 마주할 계달의 변신을 떠올리며 나는 오래오래 흰 눈밭을 걷는다. 이상으로 초록 휴식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일기. 내 안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겨울. 늦은 오후 추워 보이는 창밖을 보니 파근파근한 찐고구마가 먹고 싶어졌다. 때마침 며칠 전 사다 놓은 고구마가 알맞게 숙성되었겠다 싶어 찜기에 고구마를 앉혔다. 10분 정도 지나자 김이 솔솔 올라오더니 이내 고소한 향기가 주방을 넘어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그 향을 따라 내 머릿속에서도 단상 하나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고구마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감자도, 여름날 즐겨먹는 옥수수도 따끈하게 익어갈수록 에너지를 돌게 해주는 고유한 향기를 풍긴다. 문득 어디선가 읽었던 법정스님의 향기라는 글의 한 대목이 기억난다. 사람에게도 그 사람 나름의 향기가 있을 법하다. 채취가 아닌 인품의 향기 같은 것. 그럼 나는 어떤 향기를 지녔을까? 내 자신은 그걸 맡을 수 없다. 꽃이 자신의 향기를 맡을 수 없듯이. 나를 가까이 하는 내 이웃들이 내 향기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땅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도 이러할진데 소우주라 일컫는 사람으로 태어난 내게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어떤 향내로 주변을 이롭게 하고 에너지를 샘솟게 해왔을까? 나는 자기 주장 하나 당당히 표현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에 허물 많은 사람이라 왠지 고운 향기보다 쓴 향기가 묻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허나 그것조차 나의 향이라면 지난 허물의 걸림돌마저 디딤돌이 되도록 마음을 다잡아보는 오늘이다. 창밖에는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고단한 일을 막 끝냈을 건설 노동자인 남편이 들어서기 전에 구수한 향기부터 내야겠다 싶어 서둘러 부엌으로 간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연다. 찌개 재료를 다듬고 칼질을 한다. 곧이어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에서 몇 가지 재료가 보글보글 익어간다. 인공적인 맛 없이 시간이 빚어낸 곰삭은 향기가 구수하다. 내 마음 안에서 발효된 세월의 맛까지 담겨 향은 점점 진해진다. 이상으로 행복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4년 2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4년 3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